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4월 말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지만 올해가 윤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일찍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교회가 기념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금요일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상기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그의 충성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날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 중요성을 우리는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정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의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의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고 그들은 그 확신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마음 안에 그 양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영혼들이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얻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봤고 신약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처럼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들리기는 합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또 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교훈적으로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인 성인의 그런 삶으로 그것이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살았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그냥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것이 정말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냥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정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단지 도덕 군자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뭔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벽이 존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죽으심은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죽으심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이해력을 주실 때에 완전히 새로워진 영혼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과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지 못할 사실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구주로 기꺼이 마음 가운데 믿고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자신의 죄인 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그런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 네 가지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그리고 또 거의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넘어가서 창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은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신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 옆에서 계속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대화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대단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말과 행동이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하다가도 사실 그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살면 그렇게 존경하고 막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참 흠이 많다,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되고 그리고 흠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밥을 먹는 것도 자신들의 생업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증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런 많은 것들을 기록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오순절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이해에 도달한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오류와 애매모호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당연히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시대 그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익숙한 나의 지식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발견하고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오랜 시간을 걸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깨달음에 이르르고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태초에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가운데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요한에게 놀라운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의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그가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원한다면 열두 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진술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적도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요한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태초의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죽으심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없애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부과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사악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용서의 길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가 죽어야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즉시 우리들은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가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죄를 인한 고난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일반인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한쪽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고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수치와 멸시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죄인의 죽음을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것보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탄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쏟아 부어야 할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얼굴이 자신을 외면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그의 영혼으로 다 감당하시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더 일찍 그의 심장이 터져버렸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상하게 일찍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일찍 죽으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좌우편의 강도는 그 다리를 몽치로 부러뜨려서 일찍 죽게 만들어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부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두에게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쏟아 부으셔야 하는 그 진노의 심판이 그의 아들에게 부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일찍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지옥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생명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골고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장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 죽음의 장소가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영혼은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통이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